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힘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사를 짓는 이 농부들에게는 비가 제때 내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를 이렇게 종교를 보아도 이 비를 내리기 위한 이 제물을 드리고 이 제사를 드린 그 장면들을 이 어렵지 않게 이 찾아볼 수 있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장 이 높은 신인 이 제우스 신이 이 비와 천둥을 이 주관하는 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 이 농경 사회에서 이 비가 얼마나 밀접한지 또 그것이 이 사람들의 이 종교를 어떻게 또 만들어가는지를 사실은 살펴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농사를 짓는 이 농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이 마음 가운데도 이 비를 내려줄 수 있는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신을 그들이 찾기 시작했죠. 그 대표적인 신이 바로 바알이라는 이름의 신입니다. 이 바알은 원래 이방 신인데요, 사람들은 그 신이 이 비와 이 태풍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제우스 신과 좀 비슷한 점이 있죠. 이 풍부한 수확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이 이 비와 이 태풍을, 그러니 이 모든 이 농사의 이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렇게 믿는 그 이방신의 이 마음을 뺏겨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에 얼마나 진노하셨겠습니까? 이 온천지를 만드시고 하늘의 햇빛과 또 비를 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이방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진노하시는 것도 당연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심판은, 벌은 무엇이었을까요? 비와 태풍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와 태풍을 멈추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 열 가지 재앙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앙들을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이 당시 이집트에서 섬기고 있던 그 신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알지요.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의 그 강줄기가 신성시되었고 신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피로 바꾸셨지요.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조차도 신이라 여겼기에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가리우시는 그런 재앙들을 내셨습니다. 이 열 가지 재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가 참 하나님이냐, 누가 참 신이냐를 그 이집트 사람과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돼서 벌어집니다. 비와 태풍의 신이라 여겨지는 이 바알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나타내 주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이 아합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자, 왕 앞에 선 엘리야가 1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없을 것이고 비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마치 이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 열 재앙을 선포한 모습과 흡사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이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요단강 저편 이 동쪽 지역인 길르앗에서 살고 있는 이 무명의 선지자 엘리야를 세우셔서 아합 왕에게 보내셨어요. 1절에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는 이 말 가운데 나타나는 신앙 고백은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참신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둘째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할 신은 바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것이죠. 그러나 옛적에 애굽의 바알이 이 모세의 출현에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듯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합 왕도 엘리야의 이 방문에도 불구하고 미동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에 엘리야는 완악한 왕을 뒤로 한 채 이스라엘 왕궁을 빠져나옵니다. 지금 이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의 큰 가뭄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이 왕에게요 이 조정을 이 반역하는 듯한 이 말을 하고 왕궁을 나오는 길입니다.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다는 것을 그도 잘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과연 이러할 때 어디로 피하는 것이 좋을까요? 과연 엘리야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혹시 펜이 있으시면 2줄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을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27장을 읽다 보면.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17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엘리야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2절 9절을 하나의 다치로 저희가 놓고요 엘리야의 삶을 추적해가는 것들을 한번 이 며칠 동안 새벽 예배를 통해서 펼쳐나가겠습니다. 자, 이 지금 엘리야는 가뭄을 피해 자기를 죽이려 찾아다닐 이 왕의 부하들을 피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바로 이 절체절명의 이 위기의 순간 여호와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지금 찾아온 것이죠. 삶의 위기의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엘리야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더 좋을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치네가에 숨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주님 정도 되시는 분이면, 아니 홍해의 바다를 가르실 분인데 하나님 이왕이면 그냥 이 아합의 군사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참된 종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면 되시지 하나님 이 자존심 상하게 저보고 숨어 있으라고 하십니까? 이 남들이 볼 때는 모양새도 좋지 않고요 이 자기가 볼 때도 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으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연단시키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에게 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원하는 그 곳으로 인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좀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가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않는, 아니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임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바알의 선지자 850대 1의 이 싸움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를 연단시키는 거죠. 너의 참 공급자가 누구인지, 너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죠. 아직은 엘리야에게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에 그 시기가 무르익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생각하지만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한 가지 한 가지 작은 이 기적들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연단시키고 가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합과 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바알신을 섬기는 이 나라로서 전향해 가는데 여호와를 섬기라는 선지자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이 눈밖에 났겠습니까? 엘리야 이놈 어디 갔나?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 교란하는 이 유언비어를 터트린 이 죄인을 우리가 제거해 버리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한 번 숨으면 지금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에 숨어야 되고 지금 오랫동안 좀 머물 수 있는 그런 피신처로 그런 아지트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게 상책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금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아지트예요. 먹을 것도 없는 그것도 이 주변에 이 다 뻥 뚫려 있는 이 시냇가에 가서 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에게는 사실 이것이 목숨을 걸고 가야 할 공간이었던 것이죠.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고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야, 물은 이 시냇물 마셔. 그리고 음식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까마귀를 통해 너 먹고 사는 일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이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날려주겠다는 이 황당한 이 이야기, 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 다소 황당한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면 이런 약속 들면 어떤 이 반응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이 먹고 살 길이 힘들어서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셔서 야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 까마귀 통해서 먹여주겠다. 이런 기도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마 실소를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5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 자, 5절 말씀 무엇과 같이 하여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앞서 2절에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문 것이죠. 사방이 훤히 뚫린 곳, 적들이 언제라도 쳐들 수 있는 곳, 오래 머물러 있기에는 음식이 부족한 곳, 그러나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던 것이죠. 까마귀가 먹이를 물어온다는 사실은요 이 인간의 상식과 이 통용되는 지식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죠.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에 따라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에 그분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셔서 빵과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연단하시는 방법도 이와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책을 펼쳐서 주님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머리로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힘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 시냇가에 머물었던 엘리야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까마귀가 빵과 고기를 물러주어서 그를 먹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삶을 경험할 수 있음을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살아있는 말씀이 엘리야를 인도한 장면들을 우리에게 살펴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목숨에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던 엘리야처럼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 시냇가에 머문 엘리야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